세례요한이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무대가 닫혔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무대가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1막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서막은 앞으로 전개될 1막, 2막, 3막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에 아주 간략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왕국이 오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구약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다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는 때 그때 예를 들면 말라기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곧 온다 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말라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뀔 것으로 봤어요. 당시에 로마의 학정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완전히 새로지는 대변혁이 일어날 것을 대망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을 기다렸죠. 그래서 원수들을 뒤엎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해서 로마가 물론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초강대국으로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실망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반짝했죠.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 먹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오면 우리나라가 그냥 반이 세계에서 이제 열강이 그 강대국이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그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한동안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가, 메시아 왕이신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예수님 말씀 듣고 풀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읽고서도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편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그런 이방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저자들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왕국을 건설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4천명, 5천명을 기적의 빵으로 먹이시는 걸 보았을 때는 경제 기적사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셔서 좋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안 하시는 것이 뭐냐면 로마를 뒤집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그대로 있었고 백성은 학대를 계속 받았고 착취를 당하였고 제사장들 다 부패했고 그런데도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군에 관한 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적사라고 생각됐을 때 5천명을 모이셨을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도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같은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관에 맞질 않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하게 거기 말씀했는데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일반적으로 왕은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그 말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왕들은 그런 행렬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전말을 타고 당당하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보니까 뭐 왕이 되는 걸로 즉위식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 애들이 뭐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더러운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고 이 정도였어요. 일종의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하는 촌극으로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비의 왕은 폭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바르게 깨닫고 내 꿈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란 것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외가진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드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소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당신들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비전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비전은 거의 눈을 감아버려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킹덤 라이프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비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측면이 있고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꾸만 대중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타국의 그 이방 국가들을 지었고 영토를 회복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서 뭐 함께 살고 있다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도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모습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이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받아지고 그의 가르침이 영향을 파워풀한 로열 파워의 영향을 끼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그런 뭐 물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보려고 그래요. 보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수가 수천 명이에요.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금방 뭐 몇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아, 그 교회 부흥했네요 하고 제일 눈이 크게 떠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사님들의 눈이죠.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가시적인 거란 거.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에 의한 부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원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그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은 뭐 건물 필요하세요?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헌금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 돈 필요하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량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린다고 또 오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왕권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 가르침과 영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도 잘못 들으면 그것도 좀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사실상.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총체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서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탔으니까 겸비하신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겸비라 해야 됩니다. 겸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으면 나도 그 나귀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도 나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반대가 되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따라가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고 나귀 새끼를 탄 나를 보고 초라하다 볼품없다고 비웃을지라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서 살 때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삶 속에서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왕국 스타일의 왕국 라이프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겸비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고 희생의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에서 봉사의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라는 영토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시적이고 물체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이라면은 지역이나 땅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권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며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영구적이고 영적입니다. 세상 왕국이라는 것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항상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한한 인간에게서 나온 왕국이기 때문에 이게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다 망하고 결국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나라라고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꾸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고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 왕국보다도 왕권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나라 그러면 보통 현대적인 개념의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뭐 영토, 주권, 국민 이 3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의 개념에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왕국도 결국은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낙착이 되고 말아요.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물체적인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이 땅이 갱신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그게 영적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삶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서 뭐 평가를 하고 잘났다 훌륭하다 뭐 부흥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킹덤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에센스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제끼리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왕국 생활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큰 질문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민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왕국에서 가장 충성된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성된 종이란 것은 왕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 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왕의 이슈와 왕의 문제와 왕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왕 되신 것까지 좋지만 저를 위해서 좀 봉사하세요 이런다고요. 물론 예수님 우리께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섬기는 자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국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라.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다. 그것이 구원의 특징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불의한 인간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이제 왔다, 가까이 왔다 하고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론적인 거나 혹은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시면서 천국을 어떻게 체험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격려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익혀나갈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중에서 파워풀하게 come alive 해서 생동해야 돼. 그것이 활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실상 밝아야 돼요. 뭐 겉으로는 밝지 않더라도 속은 항상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왕국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영원한 왕국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장 로마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만물을 통치한다는 그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사후에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을 이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라. 그게 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온다. 그 말이 아니죠.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파워와 생명과 그 약동하는 그것을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세상 왕국은 태동할 때부터 여러분 죽음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 세상 왕국, 죽음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은 우리가 이 말을 좀 듣기 싫어하지만 뭐 꼴빼다면 사탄 그런다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사탄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사탄의 왕국의 에센스는 뭐냐? 속박입니다. 인간들을 묶어 잡아놓는 것이에요. 죽음이에요. 결국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가 망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 그러고 마지막은 죽음 자체도 사탄도 다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멸망을 알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 사탄이니까. 사탄의 악행 선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서 자기 가는 구덩이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의 권세가 일생 목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사지가 멀쩡해서 발부둥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안 돼. 우는 사자. 아, 그 우는 사자 입을 벌리고 있는 난 안전합니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인데 보니까 이가 다 빠졌더라. 사탄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는 사자,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우는 사자 소리 들어보셨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무서워요. 얼마든지 할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이 세상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는 사탄을 막을 수가 있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얕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일면으로는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문 앞에 왔으니까, 지금 현재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available 하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제 사탄의 왕국을 깨기 시작하는 그것을 breaking into 해서 왕국을 파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어둠의 왕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꽉 붙잡고 있던 그 마수가 그 손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의 무기를 붙잡고 모든 사람을 끌어내렸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주 무기가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나라가 이제 말씀하실 십자가로 이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우리들의 이 삶의 영역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파워가 시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한 장군입니다. 이 왕국 승포를 하신 것은 십자가를 전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도록 광야에서 유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못을 박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서.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생명이 끊어지고 그의 영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도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사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었으니까. 돌아가시는데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랴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탄이 자기가 포로로 잡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죄를 짓게 유혹하던 그 그것이 오히려 그런 죄인들에게 자유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주무기를 오히려 역용해 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사탄의 악행까지도 뒤집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허무와 덧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을 그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인비테이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조건을 붙이시지 않았습니다. 지팔아서 오라 하시지 않았고 너의 무슨 뭐 학위 들고 오라 그러시지 않았고 못난 사람 빼고 좀 잘생긴 사람 보면 좀 불쾌하지 않은 얼굴 가진 사람 오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누구든지 오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국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다 오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회개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시리즈로 몇 번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회개의 의미가 뭔지 상술 하기로 하고요. 회개는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인간의 절대치의 행복을 주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돌리는 것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저렇게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상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편견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나의 자태와 과거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change of mind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마인드에 해당하는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 생각, 자세, 그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대속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영접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 다 읽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시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사탄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영역이 옮겨집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순식간에 옮겨져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의 설득을 받고서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을 사람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하고 아직 상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회개를 해야죠. 사실은 철야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의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깨끗하게 나의 죄가 용서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일에만 열중해서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좀 시도해봤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뭐 죽고 사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예수와 연합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에서부터 예고해졌던 영원한 왕국이고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는 왕국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 왕국의 은혜로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왕국의 어떤 행처로 내 삶 속에서 비춰나가야 한다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토록 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조하고 가르치신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새롭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아직까지 정하시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메시아 왕이신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새로운 삶,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